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러시아가 시리아 내에서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미 국방부 고위 관리는 VOA에 러시아가 시리아에 군수물자를 공수했다며 이 같은 활동은 시리아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의 존 커비 대변인은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존 케리 국무장관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전화로 이 문제를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케리 장관이 러시아의 군사활동에 관한 보도에 대해 거듭 우려를 제기했다며 사실일 경우 더 큰 폭력 사태와 불안정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옌스 슈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도 러시아가 시리아에 병력과 항공기를 파견했다는 보도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러시아군이 시리아 정부군을 지원하는 군사작전을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은 이란 주재 러시아 대사관 대변인을 인용해 이란이 시리아로 향하는 러시아 항공기의 영공 통과를 승인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시리아에 러시아 군사 전문가들이 파견돼 있어 러시아 무기와 장비 사용을 돕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헝가리와 오스트리아에 유입되는 난민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헝가리는 어젯밤부터 오늘 오전 사이 3천여 명이 세르비아에서 국경을 넘어 헝가리로 유입됐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트리아 동부 니켈스도르프 지역에도 수천 명이 집결해 독일 등으로 향하기 위해 수도 빈행 열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당국은 오늘 난민 수용을 위한 특별 열차를 편성할지 여부를 논의합니다. 오스트리아에는 지난주 망명 신청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발표한 뒤 난민들이 대거 몰리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회원국들의 16만 명의 난민 할당 계획을 발표하자 미국 정부도 시리아 등지의 난민을 추가로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중국 경제는 많은 어려움과 하방 압력에 직면해 있지만 경착륙을 겪지는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리커창 중국 총리가 밝혔습니다. 하방 압력은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는 여러 요인을 의미하며 경착륙은 경제가 급격히 후퇴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리 총리는 오늘 다렌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세계경제 약화를 중국의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도전의 사례로 지적하고 중국 경제는 합리적인 범위 안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리 총리는 또 중국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안정을 되찾는 쪽으로 속도를 서서히 낮추는 등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올해 주요 경제 목표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미국인 과반수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채무에 우려하고 있으며 미국의 일자리 손실로 중국이 이득을 본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가 지난 4월 13일부터 5월 3일까지 미국인 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대다수는 중국의 경제 둔화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경제적인 위협으로 인식했습니다. 특히 응답자의 89%는 중국으로 인해 미국이 1조 2,700억 달러 규모의 채무를 떠안고 있는 데 대해 어느 정도 또는 매우 심각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52%는 지난 7월 현재 미국과의 무역에서 312억 달러의 흑자를 보고 있는 중국의 대미 무역 역조 현상을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식했습니다. 일본 중부와 북부 지역에 계속된 집중호우로 대규모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일본 재난당국은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 수만 명에 대해 긴급 대피령을 내리고 고립된 주민들에 대한 구조에 나섰습니다. 수도 도쿄에서 북쪽으로 50km가량 떨어진 조소시의 경우 키누가와 강이 범람해 도심이 물에 잠겼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이 거센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가며 아파트 난간이나 건물 지붕으로 올라가 구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산사태로 주택이 무너지면서 여성 한 명이 실종됐습니다. 노르웨이 정부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인질로 잡고 있는 자국민에 대한 몸값 요구에 대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에르나 솔베르그 노르웨이 총리는 오늘 인질로 잡힌 남성은 지난 1월 ISIL 연계단체에 의해 납치된 것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ISIL은 어제 자신들이 운영하는 온라인 잡지 다비크에 인질을 공개하고 몸값을 요구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0일 목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미국 유타주의 경찰들이요, 근무 중에 순직한 동료의 가족을 챙기는 얘기가 알려져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유력 일간지 워싱턴포스트에 실린 내용인데요. 2년 전 이맘때 저녁 야간 근무를 마치고 경찰서로 돌아가던 한 경사가요, 추돌 사고가 난 현장에서 약물에 취한 운전자가 갑자기 쏜 총에 맞아 숨졌는데요. 존슨 경사의 이야기입니다. 존슨 경사의 집을 동료 경찰들이 방문한 거죠. 숨진 동료를 기리기 위해서 행한 이 선행이 미국인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하고 있습니다. 동료 경찰들은 아침부터 순찰차 넉 대를 몰고 고 존슨 경사의 집을 찾았습니다. 동료들은 존슨 경사를 기리는 특별한 팻말도 들고 왔는데요. 팻말에는 우리는 당신의 희생에 감사하며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침에 학교를 가려고 나온 동료의 아들을 차에 태웠습니다. 학교까지 경호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순찰차 넉 대의 행렬은 8살 소년의 학교까지 비상등을 켠 채로 달렸습니다. 이 학교 안으로 들어가는 존슨 경사의 아들을 지켜본 존슨 경사의 친구, 10년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아이가 잘 자라졌다라고요. 짧은 말과 함께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는 모습이었다고 하는데요. 요즘 세상이 많이 달라졌다면서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우려했습니다. 존슨 경사가 떠난 후에 혼자 아들을 키운 이 소년의 엄마도 눈물을 흘렸는데요. 아침마다 아들이 아빠의 빈자리를 느꼈을 텐데 동료 경찰들과 이웃의 배려로 아픈 기억이 있는 이곳을 떠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일 인근 공원에서 2년 전 숨진 존슨 경사의 추모 행사가 열렸는데요. 미국인들은 당시 6살이었던 어린 아들을 두고 눈을 감은 존슨 경사의 빈자리를 조금이나마 채워주려고 노력한 동료 경찰들의 선행에 감동적이라는 반응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도 미국의 주요 소식, 미국 뉴스 헤드라인으로 바로 알아보고요. 뉴스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나 용어를 자세히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주간 기획물, 오늘 미국 50개 주를 가다 준비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워싱턴 아침 22도에 비구름 끼어 있습니다. 낮에 소나기가 오다 가다 할 것으로 보이고요. 기온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구름 많다가 낮부터 흐려져서 평안남북도와 함경남북도는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4도에서 20도, 낮 최고 12도에서 24도 되겠습니다. 평양 구름 많겠습니다. 12도에서 20도 분포, 신의주 흐리겠습니다. 16도에서 20도 분포, 개성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17도에서 23도 기온 분포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도록 하죠. 스티비 원더의 Never Had a Dream Come True 감상해 보시죠.
lines our roads never cross. I work just to please the boss. Think I might as well get lost in my dreams.
속의 뉴스,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 들어왔습니까?
네, 어제 민주공화 양당의 주요 대선 후보들이 이란 핵합의에 대해 찬반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미국 연방정부와 첨단 기술 기업들이 정보 공개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는 소식, 또 경기 침체를 겪으면서 미국 대학생들이 취업 가능성이 큰 전공을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자, 미국 뉴스 헤드라인 첫 소식 보겠습니다. 여름 휴회를 끝내고 돌아온 의회가요, 이란 핵합의를 중점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 민주공화 두 당의 주요 대선 후보들이 이 워싱턴 DC에서 열린 행사들에 참여해서 이란 핵합의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같은 민주당 소속인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물론 지지 입장을 나타냈고요. 이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테드 크루즈 후보는 각각 반대 입장을 나타내면서 대립했습니다. 먼저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어제 오전에 이 진보 성향의 민간 연구기관이죠.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연설했는데요. 네. 이란과의 핵 합의가 완벽하진 않지만 강력한 합의라면서 지지를 표시했습니다. 이번 합의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이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이란이 몰래 핵무기를 개발할지 모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네, 이란이 합의를 어기면 강경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이란을 믿을 이유가 없다면서 이란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신의 방법은 이란을 믿지 않고 검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클린턴 후보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As president, I will take whatever actions are necessary to protect the United States and our allies. I will not hesitate to take military action if Iran attempts to obtain.
네. 만약 이란이 합의를 어기고 핵무기를 확보하려고 한다면 이란을 공격하는 걸 주저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네. 군사적 수단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보다 좀 더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네요.
네, 맞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군사적인 수단이란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네. 이 모든 수단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있다 이렇게만 말했는데요. 미국 언론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을 지내기도 한 클린턴 후보가 오바마 대통령 북한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려는 움직임이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클린턴 후보가 국무장관 시절에 개인 계정 이메일을 업무에 사용했다고 해서 논란이 휩싸였는데요.
네.
뭐 때문에 또 지지율까지 크게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에 이 이란 핵 문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밝히면서 지지율에는 어떤 변화가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네, 이메일 문제가 커지면서 이 클린턴 후보가 실수였다 이렇게 사과하기에 이르렀는데요.
네.
이 정치 분석가들은 클린턴 후보가 이번에 이란 핵 합의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도 이메일 논란으로부터 좀 시선을 돌리려는 노력의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연 지지율에 변화가 있을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최근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이란 핵 합의에 지지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공화당 후보들은 다들 반대하고 있죠.
네. 어제 그 클린턴 후보가 연설하고 몇 시간 뒤에 의사당 앞에서 핵 합의 반대 집회가 열렸는데요. 공화당 내 보수 세력인 티파티가 주관한 행사였습니다. 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공화당 후보들 가운데 선두를 달리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또 티파티의 지지를 받고 있는 테드 크루즈 후보, 또 2008년 대통령 선거 당시 공화당 부통령 후보였던 세라 페일린 전 알래스카 주지사,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인 보수 논객 글렌 백시 등이 어제 행사에서 연설했는데요.
네.
이란 핵 합의를 한 목소리로 비난했습니다.
네, 이 트럼프 후보가 출마 선언을 한 뒤에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선거 유세를 한 게 이번이 처음이죠.
네, 맞습니다.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의 초청으로 이번 행사에 참석했는데요. 트럼프 후보는 이란 핵 합의를 철회해야 한다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Never, ever, ever in my life have I seen any transaction so incompetently negotiated as our deal with Iran.
네, 트럼프 후보는 살면서 이렇게 형편없는 합의는 보지 못했다고 말했는데요.
네.
아주 바보 같은 사람들이 이 나라를 이끌고 있다면서 비판했습니다.
네, 테드 크루즈 후보는 뭐라고 했습니까?
네, 이란 핵 합의가 미국 안보에 가장 심각한 위협이라고 말했는데요. 이스라엘을 위험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테러 위협을 고조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또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이란 핵 합의를 당장 파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any commander in chief worthy of defending this nation should be prepared to stand up on January 20th, 2017.
네, 누구든지 이 나라를 방어할 군 통수권자가 되는 사람은 취임 첫날 이란 핵 합의를 파기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크루즈 후보뿐 아니라 여러 공화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취임 첫날에 이란 핵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말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는 약간 다른 입장을 나타냈는데요.
네.
케이식 후보는 8일 핵 합의를 파기하고 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면서 의구심을 좀 표시했습니다.
네.
이 동맹국들이 얽혀있기 때문에 쉬운 문제가 아니란 건데요. 먼저 이란이 핵 합의를 파기했다는 증거를 확보한 다음에 이 동맹국들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 그렇다고 해서 절대 이란 핵 합의에 찬성한다는 건 아닙니다.
네.
네,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도 어제 연설에서 공화당 후보들이 취임 첫날 이란 핵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실현성이 없는 얘기라면서 일축했습니다.
네. 자, 공화당이 이란 핵 합의에 강하게 반대라고 있는데요. 의회 상황은 또 반대로 흐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연방 상원에서 이란 핵 합의를 지지한다는 42번째 상원의원이 나오면서 이 상황이 완전히 그 오바마 대통령에게 유리한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네. 이 지지표가 42표라는 게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라고요.
네, 물론입니다. 일단 42표면 공화당이 상원에 에서 이란 핵 합의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본회의 표결에 붙이는 걸 필리버스터, 즉 의사 방해를 통해서 의사 진행 방해를 통해서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설령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또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는데요. 그런데 67표가 있으면 거부권을 뒤집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이제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두 번째 소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또 구글이라고 하면은 미국이 자랑하는 첨단 기술 업체들인데요.
네.
자, 그런데 이들 기업하고 미국 정부가 요즘 이 정보를 공개하는 문제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 등 몇몇 언론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네.
이 서비스 이용자가 손전화나 전자우편으로 이메일로 주고받거나 저장해놓은 정보를 공개하는 문제를 두고 몇몇 업체와 미국 정부가 갈등을 빚고 있다. 이런 소식입니다.
네, 사실 이런 정보는 정부가 아무 때나 들여다볼 수 있는 게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 개인의 사생활 보호 문제 때문에 이 법원이 내준 영장이 있어야지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영장이 나와도 몇몇 기업이 영장을 집행하는 걸,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 같은 정보를 공개하는 걸 거부해서 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는 겁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사하고 연방정부 사이에 소송이 벌어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어제 뉴욕 맨해튼에 있는 연방순회 항소법원에서 재판이 열렸는데요.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요.
네.
지난 2013년 12월에 이 수사당국이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서 마이크로소프트 측에 마약 밀매 용의자의 이메일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용의자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제공하는 이메일 계정을 사용하고 있어서 그랬던 건데요.
네.
하지만 회사 측이 이 요구를 거부했고요. 그러자 법무부가 소송을 내서 1심을 거쳐서 어제 2심 재판이 열린 겁니다.
네. 영장에 나오면 여기에 따라야 하는 게 상식인데 마이크로소프트 측이 수사당국의 요구를 따르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네. 그러니까 서버, 이메일을 저장해 놓은 장치가 이 미국이 아니라 아일랜드에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네.
이 회사 측은 아일랜드에 있는 서버를 열려면 아일랜드 법원이 내준 영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측은 어제 재판에서 만일 미국 법무부의 지시를 따를 경우 다른 나라가 미국 안에 있는 서버를 열어달라고 요구하면 그 요구도 따라줘야 하는 일이 생길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네.
만약 중국이 그렇게 나온다면 큰일이 아니냐는 건데요. 하지만 미 법무부는 수사에 필요한 경우 미국 회사를 통한 모든 이메일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1심에서는 법원이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문제로 미국 정부하고 대립하는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만 있는 게 아니라고 하죠.
네. 미국의 그 대표적인 첨단 기술 업체인 애플도 있습니다. 이 연방 법무부가 지난 여름에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범죄 용의자들이 쓰는 아이폰 손전화에 들어있는 메시지를 보여달라고 애플 측에 요구했는데요. 애플이 이걸 거절했습니다.
네.
이 당시 애플사는 고객이 주고받은 정보가 암호화에 되어 있어서 이 회사가 이걸 꺼내볼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고객들이 주고받거나 저장하는 정보가 외부에 새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암호화하고 있습니다.
네.
수사당국은 이런 암호를 풀 수 있는 키를 만들자고 주장을 하는데요. 하지만 외부 해킹의 위험이 있어서 키를 만드는 건 위험하다면서 회사 측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 나라에서든요 대학에 들어갈 때 이 전공이 아주 중요하죠.
네.
전공이라면은 뭐 학생이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분야를 말하는데요. 아, 미국 학생들이 택하는 대학 전공과 관련해서 또 눈길을 끄는 조사가 결과가 나왔는데 마지막으로 들어보죠.
네, 미국에서 채용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리어 빌더사가 자회사인 EMSI와 함께 조사해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네.
이번 조사는 미국의 경제 불황기를 전후해서 학생들이 어떤 전공을 이수했는지 분석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두 회사는 연방교육부에서 나온 자료를 근거로 2010년과 2014년 사이에 대학생들이 이수한 전공을 살펴봤습니다.
네, 대학생들이 끝마친 전공 가운데 이 시기에 가장 많이 늘어난 전공은 뭐였습니까?
네, 상위 10개의 전공 가운데 이른바 STEM, 그러니까 과학, 기술, 공학, 그리고 수학 분야 전공이 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보면 과학기술 분야 전공이 49% 늘었고요. 수학과 통계 분야가 35%, 그리고 컴퓨터와 정보과학 분야는 32% 증가했습니다. 또 공학 분야는 26% 늘었는데요. 특이한 건 이 국토안보 분야도 이 기간에 27% 늘었다는 겁니다.
네, 반대로 많이 떨어진 전공으로는 뭐가 있습니까?
네, 도서관학이 17% 감소했고요. 교육학이 9%, 역사학이 8%, 철학이 3%, 그리고 영어와 외국어 전공이 2% 줄었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비율이 떨어진 분야가 미국에서 그 리버럴 아트나 휴머니티스로 부르는 인문학 쪽이 많네요.
네, 맞습니다. 2010년에서 2014년 사이에 9개의 전공 분야가 떨어졌는데요. 거의 모두가 인문학이나 사회과학 쪽 전공들입니다.
네. 역시 경기가 안 좋으니까 아무래도 이 취업이 좀 수월한 분야로 몰려서 그런 걸까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텐데요. 네. 이번 조사 결과를 곰곰이 살펴보면 인문학같이 넓게 걸쳐있는 분야를 전공하기보다는 이 취업을 염두에 두고 전공을 정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요 미국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오늘 박영서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주제 알아볼까요?
네, 미국 시각으로 수요일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가 주재하는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이 청문회는 미국 가족계획협회를 대상으로 최근 논란이 된 문제를 다뤘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플랜드 페어런트훗, 즉 미국 가족계획협회입니다.
네, 가족계획이라면 아이 수를 조절하는 걸 말하죠?
맞습니다. 한국 국립국어원의 뜻풀이를 보면요, 이 행복한 가정생활을 위해서 부부의 생활 능력에 따라 자녀 수나 출산 간격을 이 계획적으로 조절하는 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이 미국 가족계획협회가 최근에 연이어 공개되는 영상 탓에 곤욕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낙태 반대 단체가 몰래 촬영한 영상인데요. 이 영상에서 가족계획협회 직원이 낙태한 태아의 조직을 거래하는 방법과 관련된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크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요즘 플랜드 페어런트후드와 관련된 기사가 자주 나오는데요. 미국 가족계획협회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조직이 아니죠.
아닙니다. 민간 비영리 단체인데요. 네. 예, 이 조직은 미 전역에 있는 약 700여 개 진료소에서 피임이나 임신 중절 같은 가족계획 관련 서비스와 이 보건 관련 서비스를 여성들에게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요, 2014년에 약 1000만 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는데요. 이 가운데 3%가 낙태 시술이었고요.
네.
예, 그 밖에 성병 검사와 치료가 450만 건, 피임 관련 서비스가 360만 건, 임신 검사 100만 건, 그리고 암 검사와 치료가 90만 건이었습니다.
네. 이 조직이 미국의 전설적인 여성 운동가 마가릿 생어하고 관련이 깊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마가릿 생어가 이 조직을 세웠는데요. 1879년에 미국 뉴욕주에서 출생한 생어는 평생을 여성 보건 운동에 바친 아주 유명한 인물입니다.
네. 그런데 마가릿 생어가 여성 보건 운동에 뛰어들었던 계기가 있다고 하던데요.
예, 생어의 어머니는 모두 11명의 자녀를 낳았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아이를 많이 낳은 후유증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예, 사실 당시엔 제대로 된 피임법도 없었고요. 낙태는 더군다나 거의 불가능해서 여성들이 원치 않은 임신을 하면 무조건 아이를 낳아야 했죠.
네.
예, 그래서 이 마거릿 생어는 이런 현실을 고치려는 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생어는 1916년에 뉴욕 브루클린에서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가족계획 진료소를 만들었고요. 여기서 가족계획 관련 서비스를 여성들에게 제공하기 시작합니다.
네.
예, 그러다가 이 1923년에 뉴욕 맨하탄에 가족계획 연구소를 만들었고요. 또 같은 해 미국 가족계획 리그를 설립했는데 나중에 이 두 조직이 합해져서 지금의 미국 가족계획협회가 됐습니다.
네.
예, 이 조직의 공식 명칭은 영어로 Planned Parenthood Federation of America입니다.
네. 이 마가릿 생어가 이끈 미국 가족계획협회는요, 특히 여성용 피임약을 보급해서 여성 보건에 이 혁명을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20세기 중반이 다 돼서도 이 간편하고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여성용 피임법이 없었는데요. 미국 가족계획협회가 1948년부터 생물학자인 그레고리 핀커스를 후원해서 먹는 여성용 피임약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예, 미국 가족계획협회의 이 같은 노력의 결실을 보는데 10년이 걸리는데요. 바로 1960년에 미국 식품의약청 FDA가 핀커스가 이끄는 연구진이 개발한 먹는 여성용 피임약을 승인한 겁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 가족계획협회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박영수 기자, 아까 이 여성용 피임약 얘기를 했는데요. 먹는 여성용 피임약이 아무 문제 없이 보급된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먹는 여성용 피임약이 나오자 이 몇몇 주가 이 약의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그러자 소송이 벌어지고 결국 이 사안이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요. 연방대법원이 1965년에 여성용 피임약의 사용을 허가하면서 미국 가족계획협회 측에 큰 승리를 안겨줬습니다.
네.
예, 그러다가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 가족계획협회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판결이 연방대법원에서 또 나오는데요. 연방대법원이 바로 그 유명한 로 대 웨이드 판결에서 낙태를 허용한 겁니다.
네.
예, 이 판결로 미국 가족계획협회에서 운영하는 진료소뿐만 아니라 다른 병원에서도 합법적으로 낙태 시술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이 피임이나 낙태 서비스를 제공하는 탓에 낙태를 반대하는 보수단체의 이 미국 가족계획협회는 그야말로 눈에 가시 같은 존재 아닌가요?
물론입니다. 사실 설립 초기부터 미국 가족계획협회 활동에 시비를 거는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특히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나온 뒤부터 이 미국 가족계획협회는 낙태 반대단체들의 공적 1호가 됐습니다.
네.
예, 그래서 한때 협회 진료소에 대한 공격이 기승을 부리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현재 낙태 반대 조직들은 이전의 폭력적인 방법보다는 기술적인 방법으로 미국 가족계획협회 활동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네, 기술적인 방법이라면은 구체적으로 뭘 말할까요?
예, 뭐 소송을 걸거나 이 법을 만들어서 협회 활동을 제한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또 협회에 들어가는 돈줄을 차단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예, 실제로 이번에 동영상이 논란이 되자 공화당 측에서는 이 미국 가족협회의 주정부나 연방정부에 돈이 들어가는 걸 모두 막겠다고 위협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최근 자료를 보면 미국 가족계획협회가 여성 보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메디케이드, 그러니까 빈곤층 의료보장제로부터 최대 5억 달러를 받았고요. 또 가족계획 서비스를 위해서 연방정부로부터 최대 6천만 달러를 받은 걸로 나옵니다.
네.
예, 미국 가족계획협회 예산에서 연방정부 지원금이 그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건데요.
네.
예, 현재 미국법에서 연방정부 돈을 낙태에 사용하는 건 불법입니다.
네.
예, 공화당 의원들은 미국 가족계획협회가 낙태한 태아를 팔았다면서 이런 예산을 모두 없애버리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네, 이 낙태한 태아를 팔았다는 공화당의 주장에 미국 가족계획협회 측은 어떤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예, 협회 측은 이 동영상에 나온 일부 발언에 대해서 사과했지만 자신들이 법을 어기지는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 가족계획협회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낙태한 태아 조직을 연구소에 제공했다면서
네.
예, 미국 여성보건 증진에 이바지하는 협회 활동을 왜곡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글스의 노래 데스페라도 골라봤습니다. 데스페라도 Why don't you come to your senses? You've been out riding fences for so long now. Oh, you're a hard one, but I know that you got your reasons. These things that are pleasing you can hurt you somehow. Don't you draw the queen of diamonds, boy. She'll beat you if she's able. You know the queen of hearts is always your best bet. Now it seems to me some fine things have been laid upon your table. But you only want the ones that you can't get. Despera
talking. Your prison is walking through this world all alone. Don't you feel? It may be raining, but there's a rainbow above you. You better let somebody love you.
Let somebody love you.
You better let somebody love you before it's too.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미국 소식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알라바마 and Alaska, Arizona, Arkansas, California, Colorado, Connecticut and more.
네, 이번에는 미국 50개 주를 가다 시간입니다. 이 시간 50개 주로 여러분과 동행할 박영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미국 50개 주를 가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중서부에 있는 미네소타주 다녀왔었죠?
네, 미네소타주는 워낙 호수가 많아서 이 만 개의 호수주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그런 주라고 소개해드렸었죠?
네, 사실 만 평이 넘는 호수만도 만 개가 넘는데 그냥 부르기 좋게 만 개의 호수라고 한다고 했죠?
맞습니다. 그게 다 이 빙하기 때 땅이 내려앉은 곳에 물이 들어와 생긴 호수들이라고 하는데요. 이 미네소타주는 중서부에 있는 주긴 하지만 미국 대륙 지도를 놓고 보면 가장 북쪽에 위치해 있어서 겨울이 엄청 추운 곳이기도 합니다.
네, 미네소타주는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시시피강이 가장 먼저 시작되는 곳이라고 했죠.
맞습니다. 미네소타주의 한 주립공원에 이 미시시피강의 수원이 잘 보존돼 있는데요. 이 강이 흘러서 미국 대륙의 가장 남쪽 끝 멕시코만을 거쳐서 바다로 빠져나갑니다.
네. 자, 미국 50개 주를 가다. 그럼 오늘은 우리 어디로 가볼까요?
예, 오늘은 바로 그 미네소타주에서 시작된 미시시피강의 끝자락에 있는 미시시피주로 여러분 안내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가보시죠.
미시시피주는 미국 내륙 남부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 주다. 미국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동남부와 중남부 경계선쯤에 있다. 주 면적은 약 12만 5천 제곱킬로미터, 북한과 비슷한 크기다. 자, 그러면 김영훈 전 미시시피 주립대학 교수와 함께 미시시피 주 풍경부터 대충 한번 훑어보자.
미시시피가 남쪽이 바다고요. 산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들쑥날쑥하면서 야산 높이의 동산들이 있습니다. 북쪽에는 교육도시 같은 옥스퍼드하고 올리브 브랜치라고 있고요. 동쪽에는 투펠로하고 콜럼버스라는 도시가 있어서 산업형 도시 형태를 갖고 있고요. 서쪽에는 클락스데일이라고 조그만 소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쪽이 미시시피 리버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큰 도시가 발전해 있진 않고요. 중심의 수도 잭슨 도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남부로 내려가시면 빌락시 해안가에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도시로는 해리스버그라고요. 도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미시시피라는 주의 이름은 미시시피 강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Father of Waters, 물의 아버지 혹은 위대한 강이라는 뜻의 인디언 말이 미시시피가 됐다. 미시시피 강은 길이가 무려 3,800km에 달하는 미국에서는 두 번째로 긴 강이다. 사실 워낙 세계적으로 유명한 강이다 보니 미시시피 하면 미시시피 주보다 미시시피 강을 더 먼저 떠올리는 사람들도 많다. 미시시피주는 미국이 프랑스 나폴레옹에게 사들인 루이지애나 영토의 일부였다가 독립한 주다. 미시시피주에서 40년 넘게 살아온 윤광식 전 미시시피 주립대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자.
여기에 만년 전부터 인디언들이 살았대요. 그 인디언의 이름은 할리오 인디언스라고. 그 사람들이 주로 농업을 해서 살았답니다. 그런데 이제 구라파 사람들이 처음 들어온 기록에 남아있는 것은 1540년 사바나 사람의 허난도 디소토라는 사람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1817년에 그때 20번째 주로서 미시시피가 됐대요.
그렇다면 미시시피 주의 날씨는 어떨까? 김영훈 전 미시시피 주립대학 교수의 설명이다.
기후 자체가 봄, 여름, 겨울, 가을은 뚜렷한데 해안성 기후이기 때문에 사계절 모두 따뜻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하로 내려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봄이라 하면 3월 중순부터 완연한 봄 날씨가 시작되고요. 대략 한 4월 말에서 5월 초가 되면 여름 날씨가 시작을 됩니다. 여름 날씨 자체가 일단 서던이기 때문에 약간 습한 기온이 있어서 많이 후덥지근합니다. 그 이후로 한 11월 중순부터 2월 말에서 3월 초까지가 겨울 날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눈이 오는 경우는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고요. 거의 그냥 자켓 하나만 입고 다녀도 괜찮은 날씨니까 제가 만약 겨울이라 그러면 놀스에 사시는 분들이 아, 그 정도면 가을이라고 말씀해 주실 수도 있는데요.
미시시피 주는 미국 50개 주 가운데 흑인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주 가운데 하나다. 2010년 미국 인구조사국 보고서를 보면 흑인 인구 비율이 37%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대개 그 옛날 남부의 대농장이나 목화지대에서 일했던 흑인들의 후손들이다. 미시시피는 전형적으로 남부 농업이 발달해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목화, 면화 사업은 미시시피 주 경제의 터줏대감이다. 예나 지금이나 자연과 더불어 자연에 의지하며 살고 있는 주. 땅이 허락하는 여건에 맞춰 급격한 성장도 놀라운 변화도 찾기 어려운 곳이 미시시피 주다. 주민들의 소득 수준도 50개 주 가운데서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그래도 요즘은 시대의 요구에 맞게 조금씩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한다.
미시시피를 갖다가 반으로 갈라서 동쪽에는 땅이 좋지가 못해요. 북쪽으로 가면은 돌이 많아서 거기서 농장이 안 되고 서쪽 미시시피 강 근처를 델타 에리아라고 그래요. 여기는 쉽게 얘기하면은 농장이죠. 주로 흥지니까 물이 많고 그래서 같은 farm 면화 콩 그것을 주로 했대요. 근데 카트노그 소이빈 농장을 갖다가 어장으로 만들었다고요. 육지에서 캣피시라는 거 아주 미국에서 유명한 생선인데 캣피시가 이 주에서 산업이 제일 큰 거죠. 그것이 서쪽 얘기고요. 동남부 쪽으로 내려가면은 소나무가 한 뭐 60m나 이렇게 올라가고 굉장히 굵어요. 그것을 잘라다가 제목도 쓰지만은 주로 전봇대 그런 것을 수출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바다가 있는 남쪽으로 좀 더 내려가 보자.
남쪽으로 가면은 어장이 많죠. 쉬림프. 또 조개 같은 것들이 많죠. 가우프포튼 이런 데 큰 도시가 있는데 군함을 만드는 큰 공장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여기서 시프야드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큰 것들이 많아요. 또 하나는 여기가 빨간 진흙이에요. 토질이. 그래서 브릭 집질 때 쓰는 벽돌이 굉장히 나와요. 진흙을 구워가지고 빨간 벽돌이 나오는데 여기서 그것이 또 큰 산업의 하나죠.
하지만 무엇보다 미시시피의 자랑이라면 오염되지 않은 자연이다.
미시시피는 워낙에 이제 나무도 많고 숲이 많기 때문에 미국에서 사냥으로 가장 유명합니다. 여기는 주 자체적으로 길을 만들거나 건물을 새로 세우더라도 특별하게 까다롭기 때문에 미시시피 같은 경우는 아무리 큰 도시라도 30분만 나가면은 커다란 숲들과 많은 호수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자연 환경 보전 정책이라고 해서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자전거로 일주를 하려고 하면 일주를 할 수 있도록 자연 환경과 이렇게 친화적으로 길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주 자체에서 자연 그대로를 이용해서 또 열심히 이렇게 보존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순박한 남부 사람들의 인심도 빼놓을 수 없다.
가장 유명한 남부의 어떤 따뜻함이라 할까요? Southern Hospitality라는 용어 자체가 저희 미시시피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충청도라든지 전라도라든지 이렇게 가면은 어떤 시골의 구수한 맛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딜 가시나 따뜻함으로 방문객들을 맞이할 수 있는 주거든요.
큰 도시 가면 사람들이 까다롭고 그런데 여기서는 한 길에 가다 길을 물어보면 자기 쫓아오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같이 데려가주는 사람도 있고 자기 집에 와서 점심이라도 먹고 가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농촌 쪽으로 가면은 그런 사람들이 많죠. 한국의 농촌에 간 기분이죠.
길을 물어보면 하던 일도 놓고 같이 가주는 게 보통이고 한술 더 떠 밥 먹고 가라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것. 오래전 한반도의 농촌에서나 볼 수 있던 정경을 미시시피 주에서도 만날 수 있다니. 강팍한 세상살이 속에서도 이런 인심 오래오래 변하지 않았으면 싶다.
네, 미시시피 주 얘기 잘 들었습니다. 이 미시시피 주는요, 또 락앤롤의 황제 엘비스 프레슬리가 태어난 곳으로도 유명하죠?
맞습니다. 또 블루스 음악의 황제죠. 전설적인 비비 킹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예, 하지만 이 미시시피 주는 또 전형적인 남부주로서 뼈아픈 역사도 갖고 있습니다.
네, 바로 흑인 인종차별에 얽힌 역사를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 북부지역의 많은 대학들이 흑인들의 입학을 허용했지만 미시시피 주는 1962년에야 흑인들의 입학 허용됐는데요. 윤광식 전 미시시피 주립대학교 교수 설명 좀 더 들어보시죠.
1962년 전에는 순전히 백인만 동양 사람은 대학을 올 수가 있었죠. 그때 주지사가 절대로 그 흑인을 못 들여드린다고 해가지고 등록하는 날 제임스 메레디스라는 그 학생이 왔는데 주의 군대를 가지고 들어와서 못 들어오게 했다고요. 그때 케네디 대통령인데 미국 연방 군대를 보내가지고 싸움이 났어요. 그렇지만은 결국은 받아들이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25%의 학생이 흑인이에요.
네, 그렇군요. 앞으로 미시시피주 하면 천천히 꾸준히 자신들의 권리를 찾아 걸음을 옮겨왔던 흑인 주민들을 떠올리게 될 것도 같습니다.
전으로 보는 50개 주.
이번에는 동전으로 보는 50개 주 시간입니다. 미국의 25센트 동전 속에 각 주를 나타내는 상징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를 가장 대표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미시시피 주의 25센트 동전 속엔 어떤 그림이 새겨져 있을까요? 박영석 기자 소개해 주시죠.
네, 미시시피 주의 25센트 동전에는 1817이라는 숫자와 목련꽃 두 송이가 새겨져 있고요. 또 목련꽃 주라는 글자도 새겨져 있습니다.
네, 1817년이라는 숫자는 아마도 미국 연방에 가입한 해를 기념하는 숫자겠네요.
맞습니다. 1817년에 미국의 20번째 주로 가입했고요. 또 미시시피 주를 대표하는 꽃이 목련꽃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주 별명도 목련꽃입니다.
네, 미국 50개 주로 가다 미시시피 주 얘기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미주리 주로 여러분 안내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박영석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생활 속 영어를 알기 쉽게 배워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English with you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다양한 표현들을 익히는 시간입니다. So let's get started today. 오늘의 영어 표현은 check them out. Check something out. A Verizon street team came up to me during my lunch hour to promote a new and improved Verizon product that just came out. 점심시간 때 Verizon 길거리 홍보팀원이 제게 다가와서 최근에 나온 Verizon 상품을 소개하더라고요. Verizon은 손전화기를 파는 미국 통신회사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인 check them out. Check something out.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보기 전에 제가 Verizon 길거리 홍보팀원과 함께 대화한 것을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Try and pick out today's phrase. Check them out. Check something out. Listen carefully.
All we do is do promotions. So we talk about the tablets. We let you guys play with them. Check them out. Just see what they're capable of doing and make you guys fall in love with Verizon. That's what we're here to do.
Okay, so the street teams come out here and show people out on the street what's new, right?
Exactly. That's what we're here to do.
Verizon 길거리 홍보팀원은 제게 안녕하세요. 혹시 시간이 좀 있으세요? 라고 하면서 제게 다가와서는 저희는 Verizon 상품을 소개하는 일을 하는데요. 태블릿에 대해 설명드리고 사람들에게 사용해보게 하고요. We let you guys play with them. 한번 살펴보고 check them out. Check them out. 사람들이 태블릿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아낸 뒤 모두가 Verizon에 빠져들게 하는 일을 합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오늘의 영어 표현은 check them out. Check something out이죠. Check them out. Check something out은 무엇무엇에 대해 알아보다, 확인해보다, 시도해보다 또는 살펴보다라는 뜻입니다. Check them out means to take a look at something, to examine or try out something. 미국 휴대폰 Verizon 팀원이 We let you guys play with them. Check them out. And see what they are capable of 라고 했죠. Check them out. 그럼 대화를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again.
All we do is do promotions. So we talk about the tablets. We let you guys play with them. Check them out. Just see what they're capable of doing and make you guys fall in love with Verizon. That's what we're here to do.
Okay, so the street teams come out here and show people out on the street what's new, right?
Exactly. That's what we're here to do.
제가 한국말로 얘기해 볼게요. 영어로 바꿔보세요. 그 새로 나온 휴대폰 전화 구입한다며? 사기 전에 어떤 기능이 있는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렇죠? I heard you're purchasing the new phone. You should check them out before you buy it. 시간을 내서 확인해 보세요. 맞습니다. Spare some time and check them out. Check them out. Check something out. 무엇무엇들에 대해 알아보다, 확인해보다, 시도해보다 또는 살펴보다 check them out. Check something out. 친구들과 함께 연습해보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U였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토니 브렉스턴의 Unbreak My Heart 들으면서 이 시간 문 닫겠습니다. 잠시 후에 뉴스 투데이 3부 애청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Kiss this pain away. I can't.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60년 9월 10일 오늘. 에티오피아의 아베베 비킬라 선수가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된 제17회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아프리카 흑인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이기도 했습니다.
In 1960, 28-year-old Abebe Bikila amazed the world when unknown and unheralded. He won the Olympic marathon.
아베베 선수는 이날 당시 마의 벽으로 통하던 2시간 20분대를 2시간 15분 16초로 뛰어 세계 신기록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보다도 전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킨 것은 바로 아베베 선수가 맨발로 뛰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아베베 선수에게는 맨발의 마라토너라는 별명이 따라다니게 됩니다. 이날 아베베 선수의 금메달 획득은 에티오피아인들에게 더욱 특별했습니다. 25년 전 에티오피아는 이탈리아의 침공으로 약 1년 6개월 동안 이탈리아의 지배를 당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1960년 오늘 에티오피아 선수가 이탈리아에서 열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것이었습니다. 이날 아베베 선수의 우승은 조국 에티오피아뿐 아니라 당시 식민지에서 벗어난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안겨주기에 충분했습니다. 1951년 9월 10일 오늘. 일본 영화의 천왕으로 불리는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영화 라쇼몽이 제12회 베니스 영화제에서 대상인 황금 사자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에 세계 영화계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1940년대까지만 해도 아시아의 영화는 세계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쇼몽은 한 무사의 죽음을 놓고 아내와 무당, 나무꾼, 도적이 서로 엇갈리는 진술을 펼치는 가운데 주관적 진실과 객관적 진실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또한 영화 라쇼몽은 이후 1982년 베니스 영화제 역대 대상 가운데 최고 작품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